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틸러스 장관에게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전제 조건을 제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는 한편 비핵화 의지를 밝힐 경우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미북 간 대화를 지지하며 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방어 목적의 새로운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새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북한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미사일은 F-35A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하는 노르웨이산 타격미사일 JSM과 F-15기에 탑재하는 미국산 JASSM입니다. JASSM은 최대 사거리 약 1000km로 일본 니가타현에서 북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일본을 침공하는 적 해상부대와 상륙부대에 접근하지 않고 대처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각종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 미국의 조치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사흘간을 분노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는 오늘도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날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만 30개 지역에서 시위가 보고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 국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태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서안지구에서는 시위대와 이스라엘군이 충돌하는 등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터키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중동 지역이 평화로 가는 길을 막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정상은 국제사회가 예루살렘의 지위 등 많은 문제들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영국과 유럽연합 간 1단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필요로 하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음을 권고할 것이라며 미래의 EU와 영국 관계 등에 대한 협상 시작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을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집행위의 권고대로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해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2단계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만났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파블로 크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 안보협력기구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별도로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크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포로 교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수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주요 쟁점인 정부군과 반군의 포로 교환 논의에서 오랫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류의 기대 수명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전 세계 인구가 고령화되는 추세인데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빠르게 늘고 있는 질병이 바로 치매 환자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50년쯤에는 이 치매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보다 3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특히 치매 환자의 치료와 요양, 관리에 드는 사회적인 비용도 매우 증가해서 오는 2030년에는 2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전 세계 치매 환자의 60%가 중저소득 국가에 거주하고 있어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때문에 치매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만큼 이 교육 활동을 통한 치매 예방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적인 돌봄 체계 확립에 각국이 더욱 힘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나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페리 코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Home for the Holidays. 함께 감상해 보시죠.
Oh, there's no place like home for the holidays. Cause no matter how far away you When you pine for the sunshine of a friendly gaze, for the holidays you can't beat home, sweet home. I met a man who lives in Tennessee. He was heading for Pennsylvania and some homemade pumpkin pie. From Pennsylvania, folks are traveling down to Dixie's sunny shore. From Atlantic to Pacific, gee, the traffic is terrific. Oh, there's no place like home for the holidays. Cause no matter how far away you roam, if you want to be happy in a million ways, for the holidays you can't beat home, sweet home.
Take a bus, take a train, go and hop an aeroplane, put the wife and kiddies in the family car.
I met a man who lives in Tennessee.
He was heading for Pennsylvania and some homemade pumpkin pie.
Some pumpkin pie.
From Pennsylvania, folks are traveling down to Dixie's sunny shore.
From Atlantic to Pacific.
Gee, the traffic is terrific.
Oh, there's no place like home for the holiday. 'Cause no matter how far away you roam,
if you want to be happy in a million ways,
for the holidays you can't beat home, sweet ho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첫 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협상이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양측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했고요. 이어서 중국 정부가 석탄 난방 금지 조치에서 한 발 물러선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는 협상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이죠.
네. 이른바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과정이 지난해부터 유럽 최대의 현안이었는데요.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된 지난 6월 1일에 약 6달 만에 그 협상 1단계를 오늘 전격 타결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만나서 관련 문서에 서명한 뒤에 협상이 타협에 도달했다. 이제 필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basis of the mandate which was given to me by the European Council, the Commission has just formally decided.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의 이혼 과정에서 이 까다로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있었고 이런 사실을 유럽연합 의회를 통해서 각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것이라는 융커 위원장의 말 들으셨습니다.
네, 이 메이 영국 총리는 뭐라고 했나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면서 오늘 1단계 협상 타결을 기반으로 앞으로 진행될 후속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 very much welcome the prospect of moving ahead to the next phase to talk about trade and security.
이제 무역과 안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메이 영국 총리의 말인데요. 그동안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 브렉시트 협상이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양측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단계 협상 타결로 합의된 내용들 어떤 것들입니까?
예, 크게 보면 돈 문제 그리고 EU 시민들의 권리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합의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돈 문제부터 들여다보면요.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지만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내기로 했던 분담금은 다 내고 나가야 한다는 게 EU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면서 그동안 대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양측이 적정한 수준으로 타협했기 때문에 오늘 1단계 협상을 타결한 겁니다. 영국신문 가디언은 350억 파운드에서 390억 파운드 정도, 미국 돈으로 약 470억 달러에서 530억 달러를 영국이 EU에 내기로 합의한 걸로 보도했습니다.
네, EU 시민들의 권리 문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유럽연합 EU 안에서는 이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권,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정착해 살든 취업이나 경제활동, 그리고 의료, 복지 혜택에 차별받지 않을 복지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EU 시민권으로 규정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영국이 EU에서 나가게 되면 영국에 살고 있는 EU 회원국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EU 국가에 살고 있는 영국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양측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전과 동일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합의했다고 EU 집행위원회가 오늘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에 살고 있는 EU 시민들은 300만 명 정도고요. 유럽 대륙의 다른 EU 회원국에 사는 영국인들은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합의된 쟁점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그 밖에 국경 문제도 쟁점이었는데요. 아일랜드와 또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지금은 아무 통제 없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지만 이 브렉시트 이후에는 출입국 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곳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앞으로도 국경 통제를 크게 강화하지는 않기로 EU 집행부와 합의했고요. 또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은 원칙적으로 영국인이지만 앞으로도 EU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가디언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합의로 이 브렉시트 협상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전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남아있습니까?
이 앞서 전해드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말처럼 무역과 안보 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양측이 대화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EU 측을 대표해서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온 미셸 바르니에 수석 협상 대표는 앞으로 진행될 협상은 이혼 그 자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더 힘든 과정이 남았다고는 합니다만 어렵게 일단 첫 단계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과정을 한번 다시 돌아볼까요?
네. 유럽연합 EU는 유로화 운영을 통한 경제통합에 이어서 사회통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통합까지 향해가는 유럽 28개 나라의 공동체인데요.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영국이 지난해 6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탈퇴를 결정하면서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영국이 EU에 내는 돈이 많지만 혜택을 보는 것은 적고 그리고 늘어나는 난민과 이민자가 영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체제를 떠나야 한다는 게 당시 탈퇴 찬성표를 던진 쪽의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같은 사건 직후에 영국 내에서도 탈퇴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한편 탈퇴하더라도 최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영국의 태도와 EU 시민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부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실질적인 탈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U 관련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EU와 일본이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했다는 소식이죠?
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전화회담을 통해서 경제연대협정을 공식 타결했다고 NHK방송과 아사히신문,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외신들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아베 일본 총리는 전화회담 직후 일본과 EU가 손잡고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한 경제권을 만들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에 밝혔습니다.
네, 자 일본과 EU 유럽연합이 맺은 경제연대협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앞으로 일본과 EU 회원국들 사이에 사고 파는 물품과 용역 등에 매기는 관세의 90% 이상을 없애게 됩니다. 특히 EU 쪽에서 보면 일본의 물건을 팔 때 부과받았던 관세 97%가 폐지되는데요.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매년 약 10억 유로, 미국 돈으로 12억 달러 정도의 막대한 금액을 절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유럽산 물건 값이 싸지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이 상품과 용역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건데요.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유럽산 와인과 치즈, 이 가죽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쪽에서 보는 혜택은 어떤 겁니까?
일본 쪽에서는 주로 자동차가 혜택을 보는데요. EU 회원국들이 수입하는 일본 차에 매기는 10% 관세를 앞으로 7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또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협정 발효 즉시 없애는데요. 또 유럽산보다 지금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일본산 전자제품도 현행 14%에 이르는 관세를 품목별로 대부분 즉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일본과 EU가 관세 없이 물건을 사고 팔도록 한 EPA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오늘 최종 타결된 일본과 유럽연합의 경제연대협정 EPA는 내년에 양측의 내부 법률 정비 작업을 거쳐서 오는 2019년 공식 발효되는데요. 세계 무역량의 37%, 국내 총생산 GDP의 28%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 경제권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 같은 EPA 협정은 일본이 지금까지 맺은 경제 자유화 협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NHK 방송이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부 지역의 석탄 난방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 환경보호국이 북부 지역의 24개 시 당국에 긴급 공문을 보내서 아직 대체 난방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에는 석탄으로 난방을 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어제 전했습니다. 중국 환경보호국은 공문에서 주민들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제대로 된 난방시설 없이 겨울을 맞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급하게 취해진 조치입니다.
예, 이 중국 정부가 왜 주민들의 석탄 난방을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까?
예, 대기오염 문제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이 오염이 심한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28개 도시를 대상으로 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300만여 가구에 대해서 기존의 석탄 난방 대신 이 가스나 전기로 난방을 하도록 바꾸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가스관 건설이 늦어지거나 가스 부족으로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춥게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국은 이번 공문에서 이미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가격 안정에 신경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석탄 난방을 금지하는 바람에 어린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공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요?
네, 일부 시골의 소학교의 경우 아직 가스나 전기 난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석탄 난방 기구가 철거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바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난방이 안 되는 교실보다는 차라리 햇빛이 들어오는 교실 바깥이 더 따뜻하기 때문인데요. 어린 학생들은 이 추운 바깥에서 공부하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달리는 모습이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라오고 관련 기사들이 보도되면서 비판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긴급 공문을 내려서 석탄 난방을 긴급하게 허용한 데는 이 같은 사회적인 항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중국 당국의 석탄 난방 금지가 가스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네요.
네. 이 중국 국가 석유회사는 올겨울 맹추위가 닥친다면서 중국은 심각한 천연가스 부족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환경 캠페인이 가스 수요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 때문에 가스가 부족하고 운송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는 에너지 기업들이 천연가스를 더 수입하도록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데 현재 네. 이 중국의 가스 수입 규모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나 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액화 천연가스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일본이고요. 2위는 한국인데요. 이 블룸버그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조만간 2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의회가 2주짜리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연방정부 폐쇄를 막았습니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 FBI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청문회에 나와 FBI를 옹호했습니다.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이 그리즐리 불곰을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기로 한 결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정부 폐쇄 시한이 오늘이었는데요. 이 잠정 예산안으로 연방의회가 이걸 막았군요.
네, 연방 상원과 하원이 어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잠정 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12월 22일까지입니다. 이 예산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발효되는데요. 이로써 의회가 연방정부 폐쇄를 일단 막았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잠정 예산안이기 때문에 2주 안에 정식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원래는 9월 30일까지 이 예산 법안을 통과시켜서 10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걸 못하고 지금까지 잠정 예산안으로 버텼고요. 다시 같은 잠정 예산안으로 2주 또 시간을 번 겁니다.
예. 자, 만약에 2주 후에 정식 예산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처럼 또 임시 예산을 짜서 시간을 벌던가요? 이것도 임시 예산도 안 나오면은 이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최근에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산에 연계시켜 놓은 현안들이 꽤 있어서요. 이 정식 예산 법안을 마련하는데 더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 민주 양당이 정식 예산 법안을 만드는데 논의해야 할 현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뭐 가장 눈에 띄는 현안으로는요. 역시 다카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예. 이 다카라고 하면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제도를 말하죠.
맞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 미국에 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사는 이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겠다면서 연방의회 쪽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 쪽에서 이 다카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말이겠군요.
네, 짐작하시겠지만 이 민주당은 이 다카를 존속시키거나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서 이 불법 체류 청년들을 모두 구제하기를 원하는데요. 민주당은 다카 문제 해결 없이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한 바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세제 개편안은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예산 법안은 그게 안 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원이 아니라 상원입니다. 하원에서는 없는데요. 근데 상원에서는 60표가 있어야지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은 별도 규정을 통해서 단순 과반수로 처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안은 여기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 상원 공화당 의석이 52석이니까 쉽지가 않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무소속에서 이 찬성표의 8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공화당이 상원에서 예산안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제 개편안 때와는 달리 민주당과의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카 문제 말고 또 중요한 항목이 바로 예산 리밋, 그러니까 예산 캡이라고 하도 하는데 예산 상한 문제입니다.
네, 그 미국은 재정 적자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이 예산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11년에 마련한 법에 따르면요, 2018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이 상한선이 대략 5,5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비국방 부분 예산은 상한이 약 5,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화당 측이 지금 국방 예산을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하기를 원하는데요. 하지만 이 민주당 쪽은 국방 예산 증가에 맞춰서 이 비국방 부분 예산도 같은 비율로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양쪽 주장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 상한을 올릴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 재정 적자 증가에 반대하는 이 공화당 보수파들이 이런 생각에 부정적인 게 걸림돌입니다. 보수파들은 또 민주당이 예산 법안에 아까 말한 대카 같은 그런 현안을 결부시키려는 것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과 쟁점 현안에서 타협하면 예산안 통과를 반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공화당과 민주 양당 지도부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이날 회동에서 예산안 통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그 회동이 예정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이 회동에 부정적인 글을 트위터에 올려서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을 거부한 바 있었죠.
예, 어제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합의된 건 없고요. 양측은 다만 계속 논의를 하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왔군요.
네,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에 나왔는데요. 레이 국장이 취임한 뒤에 의회 청문회에 나온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이 제임스 쿰이 당시 국장을 전격적으로 해임한 뒤에 레이 국장을 새 국장으로 지명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FBI와 코미 전 국장을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어제 청문회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 대통령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레이 국장은 이 비판을 직접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FBI 직원들이 여러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옹호했는데요. 이 레이 국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The FBI that I see is tens of thousands of agents and analysts and staff working.
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고 수천 명의 용감한 남녀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곳, 이 자신이 하는 FBI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했는데요. 레이 국장은 또 FBI는 미 연방 정부나 지방 정부, 정보 기관들 나아가 외국 정부로부터도 존경과 감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FBI를 뭐라고 비판했었죠?
지난 3일에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사기적이고 부정직한 클린턴 관련 수사 등 이 코미 전 국장이 여러 해 동안 FBI를 운영한 뒤에 이 FBI 평판이 테터스라고요, 헤어진 누더기처럼 됐다며 역사상 최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위대하게 돌려놓을 것이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리자 이 전형직 FBI 직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글을 올린 걸까요?
네, 대통령 측근하고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조사 중인 뮬러 특검이 이 FBI 고위 수사관 한 명을 이 특검팀에서 퇴출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그런 건데요. 이 수사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특검팀에서 퇴출된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반 트럼프, 그러니까 자신을 반대하는 FBI 직원이 이제까지 클린턴 이메일 수사를 이끌었다면서 아 이제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다라고 쓴 겁니다.
네, 이 클린턴 이메일 수사라고 한다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시절에 관용 정부 계정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과 개인 저장 장치 서버를 사용한 문제를 말합니다. 이 개인 이메일은 보안성이 떨어져서 이 기밀이 새나갔을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이 문제를 조사한 코미 전 FBI 국장은 이 클린턴 전 장관이 부주의하긴 했지만 이걸 기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면서 마무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레이 국장이 FBI를 강하게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자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공화당 의원들,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FBI의 이메일 수사가 잘못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레이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FBI 국장의 책임이 단순히 기관을 옹호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이걸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럼 백악관 쪽의 반응은 어떤지요?
네, FBI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레이 국장의 생각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건 이전 코미 전 국장 아래에 있던 FBI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클린턴 이메일 수사에서 정치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을 비판했다는 건데요. 대부분 FBI 직원들이 존경과 감사를 받고 있다는 레이 국장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연방기관인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이 멸종위기종과 관련해서 새로운 발표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이 지난 7월 말 옐로스톤 국립공원 안에 사는 그리즐리 불곰 약 700마리를 멸종 위기종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 결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힌 겁니다.
네, 이 당시 정부 결정에 따른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예, 옐로스톤 공원과 인접한 와이오밍주하고 몬태나주, 아이다호주에서 이 그리즐리 불곰을 이른바 트로피 사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트로피 사냥이란 건 이 허가증을 받은 뒤에 재미나 과실을 위해서 야생동물들을 사냥하고 또 전리품을 가져가는 걸 말하는데요. 이 과거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이 그리즐리 불곰이 줄어든 이유가 바로 이런 트로피 사냥이나 사람들이 놓은 덫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즐리 불곰이 멸종위기종에 이름을 올린 1975년 당시에 옐로스톤 공원의 그리즐리 불곰 개체수가 136마리에 불과했었다고 하는군요.
네. 자, 그런데 정부가 앞선 결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온 배경은 뭡니까?
지난 8월에 이 워싱턴 DC 소재 연방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의 영향 때문입니다. 당시 항소법원이 그리즐리와 마찬가지로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된 그레이트레이크 늑대, 일명 회색늑대와 관련한 소송에서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늑대가 역사적인 서식지를 잃는 것이 앞으로 이 개체 회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부 당국자들이 좀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합니다. 판결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은 그리즐리 불곰에 대해서도 공공 의견을 좀 더 청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이 회색 늑대나 그리즐리 불곰은 멸종 위기종에 지정된 이후 개체 수가 크게 회복됐다고요?
네, 그래서 이 정부도 보호종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개체 수가 많이 준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옐로스톤 공원의 그리즐리 불곰은 멸종 위기종에서 해제는 됐는데 그 외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보호종으로 지정돼서 연방정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정부가 검토하는 기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야생동물관리국 스티브 세긴 대변인은 검토 기간에도 옐로스톤 불곰은 정부 보호종에서 벗어나 주정부 관할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3월까지 최종 결정이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옐로스톤의 그리즐리 불곰과 관련한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죠?
네, 관련 소송 6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송 원고 가운데 하나인 이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한 센터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앞선 결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즐리 불곰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이걸 다시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윌리 넬슨이 부른 Always on my mind.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죠 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Maybe I didn't love you quite as often as I could have. And maybe I didn't treat you quite as good as I should have. If I made you feel second best, girl, I'm sorry I was bl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And maybe I didn't hold you all those lonely, lonely times. And I guess so happy that you're mine. Little things I should have said and done, I just never took the time. But you were always on my sweet love hasn't died. And give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방문을 마친 뒤에 자신의 중국행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행이 성사되기를 매우 바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럽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나라는 바티칸의 수장이 있는 교황이 있는 바티칸이 유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바티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마 가톨릭의 상징 바티칸.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안에는 바티칸이라 불리는 작은 독립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로마 가톨릭의 총본산인 교황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교황청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의 독립국으로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시국을 뜻하기도 합니다.
교황청의 형성.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6세기 말 교황 식스투스 5세가 현대적 의미의 본격적인 관료제도를 도입해 교황청을 설치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시노드와 추기원 그리고 심의회 시대를 거쳐 16세기 로마 가톨릭의 관리기관으로 교황청이 등장한 겁니다. 오늘날의 교황청 기구는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가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따라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그 후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이 기구를 대폭 개편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황청은 국무원, 9개 성, 법원, 사무처, 12개 평의회, 그리고 기타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의 역사.
로마 가톨릭의 역사에서 교황청뿐만 아니라 바티칸 시국의 형성 과정도 중요합니다. 교황청이 위치한 바티칸 시티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바티칸의 경계를 정한 것은 20세기 초에 맺어진 라테라노 조약이었습니다. 1929년 교황 비오 11세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가 로마 시내 라테라노 궁전에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은 전문가 27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조약에 따라 바티칸을 일정한 영토와 국민, 주권을 가진 독립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바티칸은 화폐와 우표를 발행하고 국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외교사제를 파견해 독립한 나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세기 후반까지 교황청은 이탈리아 곳곳에 교황령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70년 무력 투쟁을 거쳐 새로 들어선 이탈리아 통일정부가 교황령 대부분을 접수했습니다. 교황령을 뺏긴 바티칸 측은 이탈리아 정부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통일 이탈리아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세기 초 이탈리아에 등장한 독재자 무솔리니는 가톨릭 신자가 다수인 이탈리아 국민들의 인정과 지지를 구하려 했고 반면 바티칸 측은 잠식되간 교황령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에 양측은 라테라노 조약을 맺었습니다. 라테라노 조약은 또 크기가 약 44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작은 나라에 상수도 시설, 철도와의 연결점, 방송국 등을 설치하고 외부와 전보 전화 우편 시설을 연결하는 등 이탈리아와 바티칸 시국 사이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관계 사항들을 정했습니다. 또 교황의 존엄은 신성 불가침으로 교황에 대한 모독은 국왕에 대한 것과 같은 비중으로 이탈리아 법이 처벌하도록 했고 바티칸의 주요 법인 조직체는 이탈리아 정부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조약은 바티칸 시국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교회 부동산, 즉 라테라노 대성전과 성모 대성전, 그리고 성 바오로 대성전 등의 주교자 성당들, 로마의 다른 교회와 건축물, 그리고 카스텔 간돌포에 있는 교황 별장에 대한 바티칸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바티칸에서는 스위스 근위병들이 군사 업무를 맡고 있고 형사사건들은 이탈리아 로마 경찰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나라는 작지만 전 세계 가톨릭 신자 약 12억 명을 이끄는 곳이며 예술 작품이 그득한 곳입니다. 물리적인 크기를 가지고 바티칸이 가진 유산과 신앙 정신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바티칸의 변화 노력.
바티칸으로 상징되는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은 21세기 들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In questa notte risplende una grande luce su tutti noi. Rifulge la luce della nascita di Gesù.
지난 2013년 전임 베네딕토 16세를 이어 교황 자리에 오른 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안에서 일련의 개혁 조처들을 단행했습니다. 바티칸 내 구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대폭 물갈이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부패와 관료주의를 혁파하려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교황은 또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연민의 정을 나타내는 등 전임 교황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A political society endures when it seeks.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끄는 바티칸은 중국과의 국교 수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타이완과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 1951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 공산당 정권은 바티칸과 단교했습니다. 중국은 또 교황의 사제와 주교 서품을 인정하지 않고 천주교 애국회를 통해 독자적으로 주교를 서품해왔습니다. 바티칸과 중국은 사제와 주교 서품권 등을 두고 대립해왔지만 내년 봄에는 바티칸과 중국 베이징에서 예술품 교환전이 열리는 등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화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가톨릭 신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 정부는 타이완의 외교 고립을 강화하려고 바티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최근 살해된 살레 전 예멘 대통령입니다.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이 지난 4일 피살됐습니다. 수도 사나에서 추종 세력과 후티 반군 사이에 총격전 도중 사망했거나 혹은 체포된 뒤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써 지난 40년 동안 예멘 정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 사라졌습니다.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은 지난 1942년 산한 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북 예멘 육군에 들어가 왕당파에 맞서 공화정부를 위해 싸웠습니다. 살레는 1978년 처음 북 예멘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그는 1982년 예상을 깨고 재선에 성공했고 6년 뒤에 다시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한편 냉정 체제가 해체되면서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 진영이 무너지자 북예멘과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던 얀 예멘은 통일됐고 살레 북예멘 대통령은 1990년 5월 통일 예멘 공화국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1994년 중반 남예멘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살레 대통령은 이 반란을 군사력으로 진압했습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살레 정권이 미국이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자 나라 안에 대립이 격화됐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북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을 휩쓴 아랍의 봄 여파로 살레 대통령은 사임 압력을 받았고 지난 2012년 2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살레 대통령은 다시 권력에 복귀하기 위해 과거의 적인 후티 반군과 손을 잡았고 이들이 지난 2014년 수도 사나를 점령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시아파인 후티 반군의 득세는 이웃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을 불렀습니다. 시아파 국가 이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 개입한 것입니다. 한편 내전이 교착상태에 빠진 2016년 말부터 살레 전 대통령과 후티 반군 동맹이 본격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은 사우디 쪽으로 기울어 후티 반군과 갈라서겠다고 최근 발표했고 그의 추종 세력이 사나 남부를 장악합니다. 이에 후티 반군이 지난 3일부터 사나를 대대적으로 공격해 살레 전 대통령을 살해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바티칸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최근 피살된 살레 전 예멘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항상 일은 바쁠 때 더 몰리는 것 같죠? 너무 바빠서 그 일을 다룰 시간이 없어. 여기서 쓰인 다룬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이 표현은 무언가를 처리하다, 다루다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 일을 신경 쓰고 해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My phone screen broke. I really don't want to deal with this right now. 아, 핸드폰 화면 깨졌어. 지금 이거 생각하기 싫은데. Can I deal with this later? I'm a little busy right now. 이거 이따가 처리해도 될까? 지금은 좀 바빠서. I don't have time to deal with him. 걔 신경 쓸 시간 없어.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오늘은 deal wit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리처드 막스가 부른 Now and Forever, 지금부터 영원히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From the battles that rage in my head, you make sense of madness when my sanity hangs by a thread. I lose my way, but still you seem to understand now and forever. Just hold you, too caught up in me to see. I'm holding a fortune that heaven has given to me. I'll try to show.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8년 12월 8일 오늘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 골다 메이어 여사가 80살을 이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98년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태어난 메이어 여사는 8살 때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회운동에 눈을 뜨게 된 메이어 여사는 1921년 팔레스타인으로 건너가 이스라엘 건국운동을 펼칩니다. 메이어 여사는 이어 유대인 노동자 총연맹에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여성 노동자 총연맹 대표로 선출됩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노동자 대표로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던 메이어 여사는 후에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되는 벤구리온을 만나 함께 이스라엘 건국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메이어 여사는 노동 장관을 거쳐 1969년 이스라엘 총리에 선출됩니다.
This time we decided it must be the real thing. Nothing synthetic. No make believe.
메이어 여사는 5년여의 총리 임기 동안 중동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어 1974년 메이어 여사는 총리에 재선되지만 오랫동안 알아온 백혈병으로 인해 은퇴를 선언하게 되고 4년이 지난 1978년 오늘 80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49년 12월 8일 오늘 중국의 정치가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철수했습니다.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1927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내전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공산당과 국민당은 힘을 합해 일본에 대항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이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난 뒤 1946년부터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는 또다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년여에 걸쳐 지속된 내전에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결과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반면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 정부는 1949년 오늘 대만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어 국민당 정부는 타이페이의 수도를 정하고 중국 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국제연합의회는 이후 20여 년 동안 대만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